자, 우리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한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라고 얘기할 때 하늘에 있는 족속, 땅에 있는 족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은유적으로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 하늘 족속, 땅의 족속이 엄연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 과거에 후기 랍비들은 천사를 의미하는 상부 가족과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하부 가족들로 이렇게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천사들 그리고 모든 이게 인생들, 세상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고 또 그를 정복하신다, 그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존재케 하며 또 그것을 지배하시는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각 족속의 창조주이시며 주이시며 모든 존재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서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단순한 심판자가 아니라 친근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아버지께 내가 기도한다 이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이름을 허락하신, 그러니까 즉 모든 것을 지으셨고 지금 지배하고 계시는 그러면서 우리의 아버지인 그분에게 내가 지금 기도한다 이 얘기입니다.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실 이제 16절부터 19절이 이렇게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 기도의 모든 내용은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아주 강건해지길 원하는 것을 포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름 좀 뭔가 있는데 아직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강해지길 원한다, 강건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기도문에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에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영, 마음,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인격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속사람은 그 사람, 즉 육체에 속하여 부패한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성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속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계속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뭡니까?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놀랍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또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얼마나 놀라우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미 있는 거잖아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이 에베소 교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미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좀 부주의해서 약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우리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약할 수밖에 없고 아직 어린아이 시절에는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내주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내주는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구원 못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제 영접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냐? 너희가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 계속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도록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부분에 복음을 받은 게 맞고 그 다음에 방향이 맞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이 다시 오신 마라나타를 두고 이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 복음을 인정하고 저 방향도 인정하고 걸어가지만 얼마나 많은 부분에 우리의 것이 나옴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복음을 받고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뛰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의 계속 부딪힘이 있고 또 교인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의 갈등이 계속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그 부분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매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주인의 어떤 그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 못 받았다라고 하는 차원은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매 순간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주인으로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 인생에서 그분이 삶을 사시도록 그분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이게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또 직접 하셨고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것을 또 믿음과 결부시켜서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또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배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항상 나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이게요,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하는 만큼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눈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를 위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껍데기 아니면 어떤 행동, 액션, 육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뭔가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전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나름 있지만 사랑이 없는 게 아니오. 나름 있는데 정말 사랑으로 뿌리가 깊이 박히기를 원한다. 그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걸 멈추고 심지어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은밀하게 얘기하면 놓쳤다기보다는 거의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 가족들만을 위해서 사랑하던 그 모든 수준을 뛰어넘어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눈을 뜰 때 이 영혼에 대한 사랑, 세상의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들이 눈뜨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에베소 교회가 필요했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겁니다. 정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모든 부분들이 사랑으로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사랑으로 터가 굳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는 많이 회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성도 간 가운데 가장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없는 이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나중에 정말 큰 일을 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성품 아니면 사단이 틈을 탈 수 없을 정도로 뭔가 갖춰지지 않는다고 하면 중년 때 또 넘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일을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성경에 안타까운 인물 참 아쉽다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물론 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이후로는 종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큰 역할을 했잖아요. 너무 큰 역할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 예, 자기 조카, 인맥이죠. 데려가야 된다. 바울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것 때문에 크게 싸우면서 갈라섰는데 일평생 바나바가 주의 일을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하나의 싸움 때문에 주의를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야, 정말 귀하게 쓰인 바. 조금 틈 하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니까 요건데. 그게 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사단의 공격들이 앞으로도 무수하게 날라올 겁니다. 더 예민하게 날라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딴 것 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더 큰 꿈을 꾸시고 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뛰어넘고 뛰어넘으세요. 앞으로도 이런 도전들 우리는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과 사실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와서 어떤 형태로 자리 잡느냐. 이 복음이 나에게 와서 사랑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죠.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내 안에 속사람이 더욱더욱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한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아멘. 여기 이제 18절, 19절이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성경에 19절이 18절이고요. 그 다음에 18절이 19절입니다. 이게 이제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어순이나 이런 것들이 반대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다가 히나라고 하는 이 그 이제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두 개의 히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뭐뭐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왜 중보기도를 했냐? 중보기도의 목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능히 여기 시작되는데 능히 이에 해당하는 헬라가 엑시스 퀴세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건해지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엑시스 퀴세테 즉 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나 뭐뭐와 위하여 뭐뭐를 위하여 요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가 위하여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말은 해석해보면 바울의 중보 기도 목적이 딴 게 아니라 강건해지기 위하여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해지길 원한다. 강건해지길 원한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18절 19절이 더욱 그렇습니다.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나오는 네 가지 차원, 너비, 길이, 높이, 깊이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광대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풍요, 무한한 부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 구속사역이 얼마나 놀랍냐.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랍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사역이 얼마나 놀랍냐. 이게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너에게 너희들에게 은혜주셔가지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한다. 지금 우리가 계속 지극히 풍성함, 그리스도의 부요함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이것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무슨 우려를 범했냐면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잘 정리된 지식 가지고 나는 알았다, 나는 깨달았다, 이게 복음이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잘 정리된 지식 가지고 막 이렇게 정지하고 이거 알면 복음 아는 것이고 이거 모르면 복음 모르는 것이고 메시지 중에도 그리스도 단어가 넣으면 뭐 복음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안 넣으면 모르는 것이고 이런 너무나 지금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어리석고 수준 낮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정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깊이는 전혀 없는 그의 인생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전혀 깊이가 없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봅니다. 그거는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진실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정말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과 뭔가 동등한 뭐 분량의 충만함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분량만큼 내가 충만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강건해지길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얼만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관없이 정말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절실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반드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진실로 가고 올바른 믿음으로 계속 간다고 할 때 능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제 아놀드 목사님이 글이 왔습니다. 편지가 와서 여러 가지 안부를 묻는 중에 저한테 목사님이 짊어진 그 엄청난 무게를 알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분명히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저에게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되 무거운 감정으로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발부둥 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넘치도록 해오셨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 똑바로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보다는 더욱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맡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영광이 영원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는데 영광은 하나님의 어떤 고양된 지위 아니면 명예의 광희로서건 빛나는 빛으로서 하나님의 인격이나 능력을 드러낼 때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이 실현되는 영역을 두 가지로 언급한 겁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광이 그 두 영역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에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실현되는 곳으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주이시며 그 둘을 통일시키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이 교회와 그리스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